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전격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세 번째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비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북중 수교를 기념하고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북한의 당과 국가 관계를 심화하고 공동 관심사인 국제 문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하를 겸한 환영 만찬을 같이 하고 공연도 관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이틀 일정으로 차관급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로스 상무장관은 어제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주요 의제의 해법과 관련해 양측이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또 잠재적인 합의에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액화 천연가스의 수입량을 크게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시장 개방 같은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에 대한 합의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중국이 어제 베이징에서 차관급을 대표로 한 무역협상 첫날 일정을 마친 뒤 나왔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이와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남부 국경에서의 인도주의와 국가 안보 위기와 관련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설은 미 동부 시간으로 8일 저녁 9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국가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남부 국경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문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50억 달러 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지난달 22일부터 미 연방정부 업무가 부분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워싱턴 VOA.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부터 15일까지 중동 순방에 나섭니다. 폼페오 장관은 오늘 요르단을 시작으로 이집트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순방에 앞서 기자들에게 동맹국들과 함께 테러 지원국인 이란을 계속 압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계획과 관련해서도 동맹국들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폼페오 장관이 중동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만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터키 대통령실은 볼튼 보좌관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예방하고 터키 관리들과 미군의 시리아 철수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이번 터키 방문에는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과 제임스 제프리 시리아 담당 특사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 뉴욕타임스 신문 8일자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시리아에서 철수한 뒤 시리아를 안정시킬 힘과 열의를 가진 나라는 터키가 유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이 오늘 카타르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 고위관리는 언론에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카타르 도하에서 미 관리들과 만날 것이라며 아프간 정부 관리들은 이번 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레반 고위관리는 이번 회담에서 아프간 주둔 미군의 철수, 포로 교환, 탈레반 지도부에 대한 제재 해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8일 화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을 전격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미국 하원의 신임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감독과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 계획이 현재로서는 잡혀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에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6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을 전격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접어든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9일 오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비핵화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세 차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비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북중 수교를 기념하고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하를 겸한 환영 만찬을 같이 하고 공연도 관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들은 두 정상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 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은 김 위원장의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다른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의 조언을 구하거나 북중 간 동맹을 과시하겠다는 신호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씨와 함께 특별 열차편으로 8일 오전 10시 55분께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에는 대미 협상 책임자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박태성 과학기술교육담당 부위원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베이징역에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급 인사의 마중을 받은 뒤 곧바로 중국 정부의 영빈관인 조어대로 향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8일 오전 김정은 위원장이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북한의 당과 국가 관계를 심화하고 공동 관심사인 국제 문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새해 들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벽두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을 보면 올해도 한반도를 둘러싼 정상 외교가 상당히 속도를 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로 36회 생일을 맞았는데요. 생일을 베이징에서 보낼 정도로 외교전의 속도를 높이는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당사국들의 정상 외교가 올해도 가파르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 촉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에 대한 바람을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적극 호응하고 나선 겁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도 미북 간 2차 정상회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미북 정상회담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지와 지원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와 제재 해제에 대한 시 주석의 지지를 토대로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의 조언을 구하는 한편 북중 간 굳건한 연대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던데요.
예, 시 주석을 만난 뒤에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이었습니다. 이른바 중국 배후론을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시 주석과 만나 북한 문제에서 100%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합의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비핵화에 좀 더 적극 나서도록 할 것으로 기대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신년사에서 밝힌 평화체제 전환 문제와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올해 외교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미국과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비핵화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를 중국이 참여하는 다자협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으로 미루어 볼 때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한 달 전에 시 주석을 만났습니다. 또 북중 정상회담 직후에는 어김없이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폼페오 장관이 조만간 평양 방문길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지않아 2차 정상회담 장소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 만큼 실무 차원의 최종 조율에 나서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한 달 전에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났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물밑 접촉을 통해서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관한 입장차를 좁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빅딜, 이른바 큰 틀의 합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앞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도 회담 일정을 발표한 뒤에 실무회담을 벌여서 막판 조율을 벌였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머지않아 성사될까요?
예,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제재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제재 문제에서 성과가 없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 경협에 나서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도 이루어질 텐데요.
예, 시진핑 주석은 북중 수교 70주년이 되는 올해 방북을 이미 확인한 만큼 시기만이 문제로 보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강화는 미국과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시 주석의 입장에서도 기여합니다. 비핵화에 대한 협력을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올해도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세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원조를 금지하고 북한 관련 예산은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가 북한과의 협력을 이유로 원조를 제한하려는 나라는 이집트와 미얀마, 캄보디아입니다. 지난 3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19 일괄 세출안에 따르면 이집트의 경우 군사지원금, 미얀마는 경제지원금, 캄보디아의 경우 전체 원조가 제한됐습니다. 먼저 이집트의 경우 미 정부의 해외 군사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2020년 9월 말까지 최고 10억 달러의 지원금이 배정됐는데 이 중 3억 달러는 집행을 보류하도록 했습니다. 이집트 정부의 인권 개선 조치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대북 결의 준수에 관한 평가가 이뤄져야 보류된 나머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미얀마에 대한 경제 지원금 중 15%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인권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되기 전까진 집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는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 대북 제재 이행 등 영내 안보와 안전과 관련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돼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세출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경 장벽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부분 정부 폐쇄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개원 첫날 가장 먼저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예산이 빠진 하원의 이번 세출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관련 조항은 지난해 중순 상원을 통과한 세출안에도 동일하게 담겼을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논쟁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상원의 조율을 거친 최종 세출안에 그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출안에는 북한 관련 예산 집행에 관한 항목도 별도의 장을 통해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일절 금지했습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탈북 난민 지원 그리고 인권 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제방송 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주와 난민보조 조항에 따라 할당된 예산은 탈북 난민 지원 활동에 사용돼야 하며 여기에는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있는 탈북 난민에 관한 보호 활동도 포함됩니다. 또 미 정부의 전체 경제 지원금과 민주주의 지원금 가운데 최소 100만 달러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경제협력 조항에 따라 할당된 예산은 북한의 정치법 수용소에 관한 정보 수집 활동 유지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단 경제지원금은 북한 정부에 대한 원조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무역과 북한 비핵화 문제를 분리해서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7일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그것들이 별개의 사안임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행동 또한 그런 사실을 보여주며 미국은 그런 점에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중국은 북한의 핵 역량이 전 세계에 가하는 위험을 줄이려는 미국의 노력에 매우 좋은 파트너가 되어왔다며 중국이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톰 말리노스키 의원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정보 전달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를 지낸 말리노스키 하원 의원을 조은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뉴저지주에서 당선된 톰 말리노스키 하원 의원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외부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의원은 지난주 의회 개원 후 VOA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판단하게 하면 머지않아 북한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double our efforts, increase our efforts to get information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so that they can take control of their own future.
북한 주민 스스로 그들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리노스키 의원은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해도 북한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 방법은 정보 유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의 압박이 없으면 북한 정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I think if the North Korean people could choose their own future, could choose their own leaders, we would not have the problem that we currently have with nuclear weapons, with threats of war and conflict.
북한 주민들이 미래와 지도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미국은 지금의 핵무기와 전쟁, 충돌 위협 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던 말리노스키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 사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정직하고 진실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last thing we should be doing is screaming propaganda at the North Korean people because it makes us look the same as their government. What we should be doing is giving them real factual information about what life is like in other countries.
북한 주민들에게 확성기로 선전물을 크게 틀어댄다면 미국도 북한 정부와 똑같아 보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신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의원은 이어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정보 전달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미국 정부의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TV와 라디오 방송, USB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유입 활동 예산을 확대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대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매체들이 동원돼야 한다며 북한 당국이 휴대전화 단속 등 외부 정보 유입을 막는다면 민간단체들은 이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엘리엇 앵겔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감독과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하원 군사위원장도 의회의 감독 역할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겔 신임 위원장은 앞으로 하원 외교위는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예멘, 베네수엘라, 시리아, 그리고 북한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 지역에 관한 정책을 마련한 방식에 대한 답변을 행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겔 위원장은 지난 4일 하원 외교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성명을 통해 철저하고 공정한 감독은 정부의 동등한 부처로서의 의회의 역할 중 필수적인 부분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북한 등 해외 주요 분쟁 국가에 대한 행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어 하원 외교위가 정치를 제쳐두고 미국의 안보의 중추적인 사안에 대한 사실에 다가가는 방식으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한 116대 의회가 출범한 바로 다음 날 나왔습니다. 앵겔 의원은 지난 2일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칼럼을 통해서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곧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소환할 방침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앵겔 의원은 폼페오 장관이 올 초 외교위에 나와 증언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하원 외교위원들은 북한과 관련해 진전이 부족한 데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위원들은 제재법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경우를 포함해 의회가 북한과 관련한 이 과정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행정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원 외교위와 더불어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원 군사위의 신임 위원장도 의회의 감독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아담 스미스 신임 하원 군사위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지금은 미국과 전 세계의 극도로 어려운 시기라며 의회의 감독과 미국의 국방 전략에 관한 원칙에 기반하고 일관성 있는 사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투명성과 의회 감독을 강화하고 미군의 준비태세를 증강하며 국방부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공석이 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의회와 인권단체들은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무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장기간 자신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re approaching two years. There has been no special envoy. That's another indication.
자신이 물러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2009년 9월에 특사에 임명돼 2017년 1월까지 약 7년 반 동안 활동했습니다. 특히 임시직이었던 전임 제2 레코프위츠 특사와는 달리 정규직 상근 대사급으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났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특사직은 미 의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2004년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인권법을 통해 신설됐습니다. 이후 북한인권법은 2007년과 2012년, 2018년 등 모두 3차례 연장됐습니다.
Congress renewed the legislation in July, specifically calling for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envoy on North Korea.
킹 전 특사는 의회가 지난해 7월에도 특별히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채택했다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 이후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한다면 북한인권에 대해 진지하다는 또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말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은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특사와 특별대표직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직제 개편을 단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특사의 경우 국무부,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겸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이 같은 겸임 조치는 북한인권법 제정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 intended that a special advocate be appointed who would take up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and make sure that
북한인권법의 의도는 북한인권 상황을 전담하면서 이 문제가 미국의 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특사를 임명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인권 특사는 정규직, 상근, 대사급 특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ongressman, the co-chairs of the 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wrote a letter to President Trump.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탐 란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공석 중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지난 9월 미 하원에서 열린 북한인권 관련 청문회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 대북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미 전직 관리들이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지난 10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공석 중인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하고 인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조속히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와 북한인권위원회, 국경 없는 인권, 링크 등 12개 국제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지난해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해 미국과 북한 간 정기적인 인권 대화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투 사무총장은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특사 임명을 꼽았습니다.
2017년 1월부터 대북인권특사가 없지 않았습니까? 대북인권특사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는 있고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특사 임명과 관련한 BOA 질문에 현 시점에서 발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 계획이 여전히 잡혀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지난해에도 교황의 2019년 해외 순방 일정이 이미 꽉 차 있으며 북한은 순방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황청은 현재로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로 지소티 교황청 임시공보실장은 7일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아직 열려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현재로서는 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계획돼 있지 않다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지소티 실장은 지난해 말 사임한 그렉 버크 공보실 대변인의 후임으로 지난 1일부터 교황청 공보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앞서 교황청 공보실 관계자는 지난달 7일 BOA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2019년 해외 순방 일정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당시 관계자는 2019년 방북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른 순방 스케줄 또는 추진 중인 순방 계획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은 모두 북한보다 방문이 쉽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 중 교황청을 예방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교황과의 만남에서 북한 방문을 요청하면서부터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당시 교황이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답했다며 사실상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렉 버크 교황청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20일 교황과 문 대통령의 대화 내용을 알려달라는 VOA의 질문에 문 대통령의 방북 초청을 구두로 전달받았다며 교황청 측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7일 교황청 외교단을 상대로 한 신년 연설에서 한반도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한반도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교황청은 현재 진행 중인 대화를 호의적으로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복잡한 사안들도 건설적 태도로 다뤄 남북한인 모두와 영내 전체를 위한 미래의 발전과 협력을 보장할 수 있는 공동의 영속적 해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 무역 거래를 했던 일부 나라에서 제재 위반 품목이 거래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기계류의 거래가 가장 많았고 북한으로부터 철강과 아연과 같은 광물을 사들인 나라도 있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3분기까지 인도에 약 44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출했습니다. 3분기까지 수출입 정보가 공개된 나라만을 놓고 봤을 때 중국 다음으로 많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인도로 수출한 물품 목록에는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품목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국제무역센터의 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 인도에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코드가 85인 제품을 59만 4천 달러어치 판매하고 84인 제품을 33만 1천 달러어치 수출했습니다. HS코드 85는 전자기기와 부속품을 포함하는 기계류며 84는 원자로와 보일러, 기계류 제품 등으로 구분되는데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이들 HS코드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이외에도 임업품목인 44와 음식과 농산물 등을 구분한 12, 08, 07, 토성류와 시멘트 등을 포함한 25 등을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안보리 결의가 HS코드를 명시한 건 2397호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또 다른 대북 제재 품목인 아연과 관련 제품과 특수 직물을 지난해 4월에서 6월 사이 각각 227만 달러와 3천 달러치를 구매하는 등 북한의 광물과 섬유 제품 수출을 금지한 결의 2371호와 2375호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 현황 자료에서 대북 제재 위반 혐의가 포착된 나라는 인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과 2018년 3분기까지 무역 거래량을 보고한 터키와 러시아, 태국, 브라질과 더불어 2분기까지의 수치가 공개된 파키스탄 등도 대북 제재 금지 품목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터키의 경우 인도와 마찬가지로 전자기기 등 85항목에서 75만 9천 달러의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했으며 일반 기계류인 84항목에선 25만 2천 달러치를 구매했습니다. 아울러 시멘트와 석면 등을 포함한 62에서 3만 7천 달러, 철강과 의류에서 각각 5천 달러와 1천 달러를 수입했습니다. 브라질도 2분기와 3분기 동안 총 24만 5천 달러에 해당하는 철강 제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했고 85와 84항목에서도 7만에서 10만 달러치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러시아도 84와 85 제품을 각각 10만 1천 달러와 4만 2천 달러, 또 철강과 의류에서 각각 5천 달러치를 북한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북한으로부터 사들인 대북 제재 품목을 모두 더하면 최소 6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중 인도가 약 320만 달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분기까지만 집계된 파키스탄도 224만 달러로 적지 않은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파키스탄은 기계류와 아연, 구리 등 광물은 물론 섬유와 가죽 등 대북 제재 품목들을 두루 사들였습니다. 북한이 이들 나라로부터 수입한 물품에서도 대북 제재 품목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인도의 경우 납과 관련 제품으로 구분된 항목에서 77만 5천 달러치를 북한에 수출했고 기계류에서도 29만 7천 달러, 전자기기 등에서도 1만 4천 달러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수출품 외에도 수입 품목에 대해서도 HS코드를 통해 구체적으로 금지 품목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HS코드 72부터 89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을 북한으로 수출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는 금속류와 각종 기계류, 차량, 기차 등이 포함됩니다. 북한에 수출된 품목 중에는 안보리가 금지한 유류 관련 제품도 있었습니다. 특히 터키의 경우 광물성 연료와 석유 등을 모두 포함하는 27항목에서만 지난해 3분기 동안 280만 9천 달러치를 판매했습니다. 물론 터키의 27항목에 구체적으로 안보리의 금수 품목인 정제유가 포함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정제유가 포함된 항목에서 거래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 밖에 러시아의 경우 이 기간 922만 1천 달러의 유류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난 10월까지의 대북 유류 공급량을 안보리에 보고한 만큼 이 금액이 보고분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무역 자료를 통해 나타난 각국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가 북한의 대외 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It's surely a remarkable indication of kind of we know it. It shows us in graphic detail how constrained North Korea is by their nuclear program. If, you know, Brazil.
공식적인 유엔의 무역 자료를 통해 북한이 어떤 거래를 했는지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게 됐으며 이는 핵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스스로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매우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브라운 교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유엔 차원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omebody should ask. Why is this trade happening? And maybe it's some legitimate thing. Maybe an embassy purchase or sale or something. Possibly.
누가 왜 이런 거래를 했는지 유엔 차원에서 해당국 세관 당국에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무역은 북한 대사관이 물품을 구매했거나 인도적 물품을 공급한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관 당국의 실수로 인해 북한과의 거래 내용이 잘못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며. 최근 카자흐스탄의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카자흐스탄의 무역 현황 자료에는 지난해 북한에 2억 달러어치의 유류 제품을 수출했다고 나와 있지만 최근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유류 거래에 대한 계약을 맺은 사실로 미뤄볼 때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을 혼동에 기재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BOE는 해당국 정부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북한과의 거래 품목에 대해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간된 북한 관련 서적이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핵 미사일 문제와 미북 정상회담 등 북한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것이 출판계 수요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올라온 북한 관련 서적은 모두 49권, 2017년에 새로 올라온 17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 최대 서점 체인인 반젠노블 웹사이트도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미국 외교협회 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7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상 처음 열린 미북 정상회담 등으로 늘어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출판 업계로까지 이어졼다고 진단했습니다.
Here was in the headlines quite a bit, and also I think that you know there's a recognition that North Korea is.
작년에 출판된 기로에선 대한민국의 저자이기도 한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해 북한 관련 소식이 여러 차례 머릿기사로 올랐고 북한을 이해관계가 걸린 나라로 보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출간된 북한 관련 서적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협상 등 정치 관련 서적과 한국전쟁 등 역사 관련 서적이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또 북한을 배경으로 한 소설책은 6권, 북한 여행 관련 서적이 5권, 북중, 북베트남 관계 연구 서적이 3권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초점을 맞춘 서적이 늘었다는 것. 작가 지오 프리타드의 김정은 독재자를 비롯해 정신과 전문의가 김정은의 정신세계를 분석한 독재자의 심리학과 김정은을 풍자한 사파집도 출간됐습니다. 2017년에는 북한 관련 정치, 역사 서적이 전체 70%를 차지했고 당시 한반도 긴장을 반영한 듯 북한 여행 서적은 단 한 권도 발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사회적 현상과 관심도에 따라 빠르게 변하는 것이 출판 업계의 추세라며 북한 관련 서적이 계속 늘어나는 사실을 볼 때 북한은 여전히 뜨거운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It's also a hot topic as you can see from the fact that there's been expanded titles available. There will probably be continuing interest.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관련 서적을 원하는 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7일 현재 아마존에 새로 나올 책으로 분류된 북한 관련 서적은 10권이 넘습니다. 북한의 무기, 역사, 정치 등 무거운 소재와 함께 북한이라는 나라를 소개하는 일종의 안내 서적과 북한 방문 수기들이 눈에 띕니다. 루스 앤 몬티의 북한에 대해 알아야 하는 100가지와 북한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돌아온 미국인 트래비스 제스펜의 평양에서 다시 만납시다가 대표적입니다. 또 오는 6월 출간될 예정인 안나 파이필드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지국장의 책 The Great Successor는 김정은에 대한 분석과 북한 취재의 뒷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전해드리는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최한나 씨의 사연,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잡았냐면 두 달이면 충분히 그 장사 미천으로 할 수 있는 이게 있었고, 그러니까 두 달이면 240만 원이겠잖아요. 제가 탈북할 결심을 했고, 예, 그렇게 해서 잠깐 가서 뭐 갔다가 온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미국까지 왔어요. 탈북하게 된 동기는
두 달만, 그저 두 달 동안만 중국에서 보모 일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면 작은 장사는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두만강을 건넜던 탈북 여성 최한나 씨.
어처구니 없이 그냥 나는 내 의지가 아니게 원래 내 마음은 북한에 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시간적으로는 어쩌고 돈도 못 벌었고 내가 떠난 목적은 돈을 벌려고 떠났는데 돈이 중국에서 손에 쥐어졌으면 떠났죠. 북한으로 돌아왔죠. 저는 고향을 떠날 때도 돈 벌기 위해 떠났고 그리고 미국에 온 것도 한국 가려다가 미국에
한나 씨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민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유엔 난민기구의 보호를 받고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는 말만 믿고 한국행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니 미국이 낫겠다는 목사님의 말을 따랐습니다. 한나 씨가 미국에 처음 도착한 곳은 미 동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티. 그곳에서 3일간 체류하고 다시 목사님의 권유로 서북부 워싱턴주 시애틀로 날아가게 됩니다.
시애틀 가는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는데 직행을 논스탑 그냥 이렇게 가면 비싸니까 갈아타는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부터 유엔에서 체코로 가서 체코에서부터 이게 미국까지 오기에는 갈아타고 이렇게 여러 나라 독일도 걸치고 이렇게 다 이렇게 걸칠 때마다 다 안내원들이 있었어요. 다 패말 들고 나와서 북한 사람 맞이하고 우리 그때 일행이 5명이었는데 한 명은 체코에서 다시 미국으로 먼저 갔고 우리 네 명은 계속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다 인도 받아서 이렇게 오고 비행기 딱 내리면 인도해서 딱 대륙 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애틀랜타에서 딱 떠난 다음에는 비행기 갈아탄 데 마중 나온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영어는
당황하셨겠네.
그렇죠. 영어는 한마디도 모르고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 비행기 티켓을 이렇게 보이면서 어디를 가야 되는가 하고 보였어요. 그러니까 길로 이렇게 가서 간다들 해서 비행기 티켓이 그 숫자를 보고 찾아갔죠. 그렇게 하고서 그 공항을 찾아서 어떻게 갈아타면서 비행기에 딱 앉으니까 나도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게 그때 처음 느꼈어요. 비행기를
보통이 아니다.
에.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무엇이나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그때 비행기를 영어 한마디도 모르고 갈아타면서
미국이란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시애틀에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 한인교회의 한 교인의 집에서 3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참 잘해줬어요. 진짜 하루 3끼 다른 음식 해줬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먹은 음식이 오늘 아침에 다시 만들려면 내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먹었던 음식을 그냥 먹으면 안 되는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그냥 먹으면 안 되는가 하면 미국에는 이런 음식도 있어 이것도 먹어봐 그러면서 하루 3끼 다른 음식 해주고 한 달이라는 기간을 진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그 참 모습을 보여줬어요. 진짜.
하지만 언제까지 신세를 질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 염려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밥술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었어요. 밥술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 새끼는 지금 굶어 죽는지 어찌는지 모르는데 밥술이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3일을 안 먹었어. 안 먹고 하나님 저는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보내주세요. 이 세상에서는 더는 살기 싫습니다.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고향을 떠난 게 아닌데 이 땅까지 온 게 아닌데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보내주세요 하면서 맥이 없이 3일을 굶었으니까 밤 11시 그때 탁 눈 감으면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면서
최한나 씨는 눈을 감고 기도하던 중에 자신의 눈앞에 대도시의 전경이 펼쳐졌었고 당시 봤던 사진 같은 그림은 캘리포니아의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고 이 일은 기독교 신자가 된 자신에게 어떤 확신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 기도 영상. 이후 한나 씨는 미국 내 한 탈북민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많이 모여 산다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으로 갔습니다. 자신을 이곳으로 안내한 탈북민의 권유로 일할 기회가 있었지만 한나 씨는 신문의 구인 광고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첫 직장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LA 와서 열흘 만에, 10일 만에 마켓에 취직했어요. 취직했는데 그 일이라는 게 과일을 썰어서 그때는 딸기라는 거 우리 북쪽에는 날씨가 추워서 딸기라는 건 구경도 못했어요. 말은 들어봤지만은 딸기라는 걸 말은 들어봤지만 보지도 못했어요. 구경도 못해봤고 먹어도 못 봤고 보지 못했으니까 먹어도 못 봤지. 그런 딸기를 명품 딸기라고 하면서 파는데 그것도
이게 한인 식료품점의 시식 코너 담당. 종종 자신의 말투 때문에 조선족이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북한 출신임을 밝혔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였던가 하면 내 딸 같은 딸과 같이 엄마가 마켓에 와가지고 딸이 내가 썰어놓은 그 과일을 딱 이렇게 찍어서 엄마 입에 자기 엄마 입에다가 먹어보라고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화장실에 뛰어들어가서 한참 울다가 나와요. 나한테도 저런 딸이 있는데 아 진짜 그때를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해가 그렇게
가족이 그리웠어도 딸이 보고파 눈물을 흘렸어도 낯선 이곳에서 버텨야 했고 돈을 벌어 가족에게 보낼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다니까 산더미같이 쌓인 이 무지를 두 무지 팔고 절반 팔았을 때 허리 다쳤어요. 허리가 나가서 허리가 무리 가서 그래서 허리를 다쳐서 인멀전시로 이게 병원에 실려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돌아도 못 누웠어요. 그때 아 이게 내가 일할 일자리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신문 광고를 봤어요. 신문에 이렇게 일자리 나오는 그 광고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샘플 메이커로 일하는 데 있더라고. 근데 이 LA는 옷 만드는 데 있다는 건 알았어요.
한나 씨는 미국 정착 반년 만에 북한에서 20년 넘게 일했던 천직으로 여겼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니까 25년 동안 경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 보라고 주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하지만 북한 사람이라 돈을 적게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생각만큼 받지 못했던 한나 씨. 하지만 일단 방 하나 얻고 살고 있었던 당시 방세는 벌어야 했습니다.
마켓에서 일할 때는 400불도 못 벌었어요. 힘들면서도 400불은 못 벌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편하게 앉아서 내가 짐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너무 그래도 400불도 감사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버스 타고 다니면서 했죠.
낯선 땅에서 다시 자기 일을 찾은 심정이었던 최한나 씨. 버튼만 누르면, 페달만 밟으면 전기 걱정 없이 밤새도록 일을 해도 되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지만 한나 씨의 마음은 깜빡거리는 전등 아래 가족의 생계를 꾸리던 그때와 다를 수 없었습니다. 비오에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50대 탈북 여성 최한나 씨의 세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324년 1월 8일 동방 견문록을 탄생시킨 이탈리아의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고향 베네치아에서
7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17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미지의 땅인 동방세계로 탐험을 떠났습니다. 3년여의 험난한 여정 끝에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에 도착한 마르코 폴로는 이후 약 17년 동안 중국 각지를 돌아보며 동방세계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이후 1295년 마르코 폴로는 여행을 떠난 지 20여 년 만에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돌아오지만 당시 베네치아와 제노바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휘말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동시에 마르코 폴로에게 엄청난 행운이기도 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감옥에서 작가인 루스티 켈로를 만나 그동안 자신이 이란과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해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견문록이 세상에 나오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동방견문록은 이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등 지리상 발견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1835년 1월 8일 하트 브레이크 호텔, 러브 미 텐더 등으로 유명한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미국 미시시피주 투펄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컨테이너를 개조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엘비스 가족은 그가 13살 때 멤피스로 이사를 갑니다. 엘비스는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학교를 졸업하고는 트럭 운전사 등 노동일을 했습니다. 엘비스가 17살 때 엘비스는 어머니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자기 돈 4달러를 내고 노래를 한 곡 취입했습니다. 최초에 취입한 노래 제목은 해피니스, 즉 행복이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영화에도 여러 편 출연했습니다. 맨 처음 나온 영화는 러브 미 텐더였습니다.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러브 미 텐더의 등장은 미국의 팝 음악과 세계의 음악 지형도를 바꾼 사건이었다는 평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정열적이고도 감미로운 목소리, 독특한 구렛나루와 착붙는 나팔바지의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러나 약물 중독에 의한 심장마비로 1977년 42살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